안녕하세요, 복음의 향기 자매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히브리서 마지막 장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공부는 아니고요. 다음 주가 남았는데요. 다음 주는 총 리뷰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1장부터 10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증명하고 11장과 12장에서 믿음의 조상들을 나열하며 그들에게 믿음의 경주를 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장에서 저자의 여러 가지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권면을 보셨죠? 저자는 계속하라, 기억하라, 소홀히 하지 말라, 생각하라, 자족하라, 본받으라, 나아가자, 기도하라는 행하라는 명령과 또한 사랑치 말라, 끌리지 말라, 근심케 하지 말라는 하지 말라는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들은 믿는 자의 개인의 삶에서 순정되어야 하고 열매로 나타나야 하며 교회 생활에서도 순정되어져야 하는 명령들입니다. 더 나아가 저자는 이 서신의 주요 목적을 다시 상기시키죠. 그러면서 믿음의 길잡이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공부를 통해 참된 신앙이란 개인과 가정, 교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독교 교리에 기초한 올바른 행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실천해야 함을 배우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공부할 개요는 첫째, 그리스도인의 생활 13장 1절부터 9절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의 행실 10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치는 축복과 인사 20절부터 25절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3절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명령들이 나옵니다. 그 첫째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계속하라는 것은 이미 그들이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자가 사랑을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은 왜일까요? 그것이 바로 믿는 자와 세상을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형제애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것은 영적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결과 중 하나는 동료 신자들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형제의 기본 원리는 단순하며 저희가 방금 봉독한 로마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하십니다. 형제란 간단히 말해서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자신보다 더 아끼고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만 몰두할 때 우리는 형제애를 질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하십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형제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명령이 아니죠. 그런데 그 이유가 조금은 우리가 예상한 것과 다르죠. 그가 제시하는 이유는 낯선 이들에게 환대를 베풀므로써 우리가 사실은 천사들에게 환대를 베풀고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하며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님 아니면 나그네는 믿는 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에게 대접하는 것이 익숙하지만 그것만으로 국한된 것은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한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라고 하였고 디모데전서 5장 10절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영적인 여성의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세 명의 나그네들이 둘은 천사였고 또 한 분은 주님이셨던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저자의 포인트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고 대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3절은 갇힌 자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이 구절을 통해 이미 믿음 때문에 갇힌 자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도 갇힌 것 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함께 갇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교감하라는 거예요. 동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처지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까? 누가 찾아와 주면 위로가 되겠지? 격려가 되겠지? 하고 생각되죠? 그러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생각한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바로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자는 가장 낮고 절박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 곧 죄수들에게 손을 내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 골든룰과 같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있죠. 모든 수감자가 자신의 범죄로 인해 그곳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부당하게 갇혀 있을 수도 있죠. 이는 특히 자신의 신앙 때문에 투옥된 신자들을 지칭하는 것일 수 있는데요. 세계 일부 지역에는 이러한 일이 번번하게 일어납니다. 어떠하든 감옥에 있는 이들에게는 분명 기도와 직접적인 격려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감사하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고 갇힌 자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는 경건한 삶을 살라는 명령들을 주시며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4절은 우리가 결혼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혼은 존귀히 여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신성한 것입니다. 사탄은 결혼을 이러한 존귀한 위치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왔죠. 그는 결혼이 불필요하다, 짐이 된다, 선택사항일 뿐이지 사람을 얽어매고 있다, 동성결혼도 허용된다, 언제든 끝낼 수 있다, 그것은 구식이다 등의 거짓말을 퍼뜨렸고 사람들은 이를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사탄은 굳건한 결혼 생활이 곧 굳건한 가정을 이루고 다시 굳건한 사회와 국가 그리고 교회를 세운다는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혼을 공격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진리와 가정을 향한 사탄의 공격이 뻗어나간 또 하나의 가지일 뿐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과 5절을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반이라. 너희도 이것을 정녕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와 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들의 육의 정욕이 그들의 우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제 5절과 6절을 보겠는데요.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 받은 것에 족하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구절은 우리가 직면하게 될 가장 큰 유혹을 다루고 있는데요. 돈은 이혼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수많은 전쟁을 일으켰고 가정을 파괴했으며 죽음과 살인을 초래했고 관계를 깨뜨리고 삶을 황폐하게 만들었으며 가정에서 기쁨을 앗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만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원하셨다면 더 많이 주셨겠죠. 이 구절에서 자족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내일 먹을 양식이 어디서 올지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그분은 우리를 결코 저버리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도움을 베푸실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돈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돈이나 물질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가졌든지 혹은 어떻게 더 많이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면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한다면 아마도 돈을 사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또 우리가 돈이나 물질에 대해서 자주 생각한다면 돈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의 시간을 돈을 모으는 데, 축적하는 데 쓰신다면 아마도 돈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가진 돈을 꽉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 한다면 아마도 돈을 사랑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돈을 쓰는 것과 새로운 물건을 사는 것을 즐긴다면 이건 다 해당되는 것 같네요. 아마도 돈을 사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너무 좋아하시는데 돈을 사랑하는 대신 우리는 관대하고 부지런하며 선량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돈에 관해 많은 구절을 다루고 있죠. 성경 말씀이 돈을 제일 많이 다루었다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돈은 우리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든 아니면 돈을 섬기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지런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가족을 잘 돌보고 돈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지혜롭기를 원하시죠. 돈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위탁하신 자원입니다. 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다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맡겨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우리는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에 청지기라는 인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주님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5절 하반절에 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족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라고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저는 왜 저자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신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고아와 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믿는 자들에게 돌보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보살필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줄 부모와 남편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68편은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항상 혜택이나 축복을 먼저 생각하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사람의 관계보다도 거기에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올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자신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나 선물 등에 더 많은 관심을 둡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있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말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를 걱정과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전지전능하시고 우주를 붙잡고 계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를 돌보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은 여러분에게 미래에 대한 어떠한 두려움과 불안함으로부터 안정을 주십니까? 어떤 담대함을 줍니까? 여러분은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다고 선포하실 수 있으십니까? 신명기 31장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너희에게 돕는 자를 보내주겠다. 컴포터를 보내주겠다. 선생을 보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저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은 저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7절은 교회 지도자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들 그리고 인도한 자들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생각하여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저자가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생각하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그 이유는 지도자들의 행실의 결과로 그들이 선한 지도자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매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죠. 하지만 거짓 교사나 거짓 지도자들은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이익을 챙깁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망갑니다. 양을 버립니다. 8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인 불변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자는 그리스도인의 실질적인 권면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리스도께서 변하지 않으시다는 속성을 언급합니다. 이 구절이 어디에서 떨어진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연관이 관계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구절은 신실한 지도자들을 본받으라는 권면의 7절과 9절에 언급된 거짓되고 변덕스러운 교훈들에 대한 경고를 서로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이나 낯선 가르침이 아닌 변치 않으시는 그리스도께 의지하도록 다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동일하시기에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같으시기에 진리 또한 동일합니다. 그들이 지도자들에게 받은 말씀이 티칭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받은 티칭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는 세대가 바뀌거나 나라가 바뀌거나 교회가 바뀌거나 혹은 문화가 바뀐다고 해서 변하지 않죠. 진리가 변하면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어떤 새로운 계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대개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불일치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새롭거나 기이한 가르침을 토대로 형성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을 경계해야 합니다. 듣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라고 해서 모두 진리는 아니죠. 사탄은 종종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들 때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삼아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자는 9절에서 우리가 가지각색의 낯선 가르침에 휩쓸리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8절은 이에 대한 근거가 되는 논증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의 교리와 은혜 또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9절의 후반부는 일부 이단들이 강조했던 영역, 즉 음식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그들은 어떤 의식적인 식사를 특별히 강조했던 것입니다.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신약 시대에 있어 음식에 대해 영적인 염려를 갖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죠. 사실 종교적인 이유로 식사 규정을 고집하는 것은 복음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을 쫓을 자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들이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음식으로 믿음을 측정할 수 없죠. 오직 은혜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문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의 행실을 보겠습니다. 10절에 제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문자 그대로 제물을 바치는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위에서 치르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죄 씻음을 받기 위해 우리가 나아가는 바로 그 제단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분의 희생은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에게 대속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11절은 속죄일에 행해졌던 의식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날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 제물을 바쳤죠. 제물의 피는 성소, 지성소 안으로 옮겨져서 언약궤에 뿌려졌고 또한 죽은 짐승의 몸은 영문 밖으로 옮겨져서 불살라졌습니다. 이는 상징적으로 그 짐승의 전가된 죄를 태우는 것입니다. 백성의 죄가 회중으로부터 제거되었음을 상징하는 행위였습니다. 12절의 히브리서 핵심 주제 중 하나는 예수님께서 탁월하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옛 언약과 율법보다 우월하시라는 사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속죄일에 드려졌던 예물이 예표하던 바로 그 궁극적인 희생 제물이셨습니다. 대속죄일의 제사는 매년 반복되어져야 했지만 예수님의 희생은 단 한 번으로 영원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 또한 대속죄일의 희생 제물로 바쳐졌던 짐승과 공유하는 또 하나의 상징적인 유사점입니다. 13절에서 저자는 우리에게 행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희생하셨기에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 그분께로 가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그분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지 그분과 연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박해와 조롱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설교한 예수님의 월등하심을 들으셨죠? 그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감당하셨는지 깨달으셨죠? 이해하셨죠? 믿으시죠?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누구 편에 서시겠습니까? 세상에 속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께 속할 것입니까? 그리스도는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비난을 받으셨죠. 여러분은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비난을 감당하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아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분께로 나아가자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진영 밖으로 나가야 할까요? 우리가 고난을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장차 올 성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14절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도성을 찾나니.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도시들 중 그 어느 곳도 자신의 영광과 권세를 영원히 유지하지는 못했습니다. 바벨론, 니느웨, 예루살렘, 로마 이 모든 도시는 흥망성쇠를 거듭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언제나 일시적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진영 밖으로 나아가는 것은 이 세상이 추구하지 않는 길, 환호받지 않는 길, 비난을 감수하며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거슬러 사는 일에 대한 우리의 동기는 바로 장차 도성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 도성은 이 시대가 제공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훌륭하며 영원토록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며 그분의 영광은 결코 퇴색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열거된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11장 14절에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제 다음 절에로 넘어가서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무엇이 찬양의 제사에 합당하다고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왜 제사라고 불리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믿는 자들이 자유롭게 되었고 이러한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15절과 16절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떠올릴 때면 아마도 교회에서 매주 드리는 찬양과 경배 시간을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는 이보다 훨씬 더 깊고 풍성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공적인 자리에서 진정으로 그분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매일 일어나는 일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찬양할 수 있겠죠. 아이들과 함께 웃고 뛰놀 때면 아이들 각자의 고유한 인격과 그들이 가져다 주는 축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할 수 있겠죠. 그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 그의 자비가 날마다 새롭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매일 찬양해야 합니다. 그의 보살피심, 안위하심, 보호하심, 공급하심. 그분은 우리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수호자요, 피난처요, 위로자이십니다. 그 목록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 삶 속에 크고 작은 기쁨들에 대해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일주일에 한 번만이 아니라 매일 주어지는 새로운 하루와 축복으로 허락된 매 순간에 숨결에 감사하며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찬양의 제사란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제사에는 대개 우리 자신의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죠. 다윗은 자신에게 아무런 대가도 치르게 하지 않는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자 한다면 그분을 위해 기꺼이 무언가를 포기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돈입니까? 시간입니까? 아니면 체면입니까? 우리 자신의 영광입니까? 우리 자신의 욕망과 계획입니까? 혹은 당신의 권리입니까? 여기에 입술의 열매가 나오는데요. 찬양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지만 이 구절은 우리가 이를 반드시 언어로 표현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생각들을 언어로 옮기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정확히 무엇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속에 더욱 명확히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죄를 시인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감사와 찬양을 입술을 통해서 찬양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뱅크잇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과 베푸신 은혜를 찬양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면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게 되셨다면 찬양의 글을 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테이블에서 나눠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찬양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이제 16절에 또 하나의 실천적인 적용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눔을 소홀히 하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선행과 나눔을 제사라고 칭한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7절에서 우리는 영적 지도자들을 어떻게 본받아야 할지 기억하고 생각해 보라는 지시를 받았죠. 17절에는 교회 지도자들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저희로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고 권면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를 들어 교회의 장로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 안에 지도자들을 세우셨죠. 그들의 임무는 우리의 영혼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엄중하고도 중요한 사명이죠. 이 지도자들은 항상 깨어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은 신자들의 상태를 살피는 데 적극적이어야 하며 죄가 발견될 때에는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언젠가 그들은 양무리를 돌보는 청지기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했는지를 하나님 앞에 보고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탄식의 원인이 되기보다는 기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의 권면을 따르고 가르침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에게 근심을 주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들의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분열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불평하거나 매사에 그들의 판단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들이 없는 곳에서 그들에 대해 험담하지 말고 그들의 경고와 가르침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결론은 선한 양이 되라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에 저자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도록 기도하라. 너희에게 속히 돌아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지도자들에 대해 불평하는 대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사역을 수행할 때 지지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환대를 베풀어 주세요. 자신이 무엇을 얻을지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하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축복과 인사를 20절부터 25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은 예배를 마칠 때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축복 기도입니다. 저자는 목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그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시고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한 모든 선한 일에 그들을 온전히 갖추어 주시기를 빕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들은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갖추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영광을 영원히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행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푸라기를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행하는데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지금 봉독한 말씀을 따르면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영광을 영원히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짧은 권면의 말씀에 이어 22절에 저자는 형제들에게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이 말을 받으라. 거부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권면의 말을 인내로 받아들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히브리서 저자와 이 메시지를 받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저자가 디모데와 동역자였음을 알 수 있고 독자들이 디모데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방문하길 원했다고 말한 것을 보아서 그들을 잘 알고 있는 사역자였을 것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성도에게 문안하라는 것을 보았을 때 인도하는 자들과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자는 마지막으로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서신을 끝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왜 예수님이어야 합니까? 왜 예수님만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 있습니까? 왜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소망이시며 믿는 자의 영혼의 닻이시고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이실까요? 히브리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비난을 짊어지기 위하여 성문 밖으로 나가자 라고 호소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시며 소망이시고 우리가 따라야 할 주인이신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는 선생을 따르고 종은 그의 주인을 따르죠. 오늘 저자가 마지막으로 히브리인들에게 준 권면은 단지 착하게 살아라, 올바르게 살아라는 도덕적인 규칙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믿는 자들이 그가 행하신 발자취를 따르라는 권면입니다. 믿는 자의 모든 행실은 기독교의 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받으신 권면을 어떻게 실천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시며 나그네를 대접하고 갇힌 자들과 교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어떤 입술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선한 행실의 제사를 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히브리서 13장을 공부하며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어떠한 곤욕을 치르시고 치욕을 받으셨으며 조롱을 당하시고 저희들의 주가 되셨는지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 저자는 우리가 마땅히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저희가 마땅히 영문 밖으로 나아가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짊어지셨던 비난과 조롱과 능욕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저희가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주신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이 망각하고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주신 하나하나가 한 가지 한 가지가 주님의 은혜이건데 저희들이 불평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불평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고아로 두지 않으시겠다고,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서 역사하시며 힘을 주시며 은혜를 주시고 저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능히 거뜬히 할 수 있는 은혜를 함께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오늘 받은 말씀대로 저희들이 인내하며 아버지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드려야 할 마땅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저희의 믿음을 받아주옵소서. 저희가 저희의 믿음이 이 세상에서 혼탁한 세상에서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영혼의 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영원한 도성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